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왕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제목으로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꼭 추수감사 주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이날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말이 그냥 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말에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신지 알잖아요. 단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말한 그대로 빛이 있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겠어요? 말에는 굉장히 강한 능력, 권세, 세력이 있다는 걸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때 뭘로 잠잠케 했습니까?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잠잠케 했어요. 이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에는 능력과 권세와 세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에서도 나왔지만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만 하는데도 왜 많은 변화와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는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평범하게 하는 말이지만 또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죽을 사람도 살리는 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상처로 또 절망으로 죽이는 일도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혀에는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혀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혀를 선하게 쓰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먹고 혀를 나쁘게 쓰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자기 삶의 실제로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입에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를 보세요. 만약에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본다면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알 수 있겠죠. 꼭 녹음을 안 해도 대충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입에서 늘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잠언서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실제 삶에 자기가 말한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써요. 말이 좋은 사람이 삶이 행복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늘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짜증난다는 말,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말을 하면은 벌써 자기가 알죠. 기분이 다운되고 기운이 없어지고 괜히 짜증나고 자기 삶에 자기가 말한 열매가 그대로 먹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잠언서의 6장 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그 입의 말이 자기 뜻에 얽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 입의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자기 인생이 그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죠. 자기 인생을 뜻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한 말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죠. 자기 말에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물리적인 일이고 더 핵심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직장을 잘 들어가고 그런 건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요 수단일 뿐이지 더 근본적인 것은 저 말씀에 의하면 내 입에 말을 바꾸면은 내 인생이 바뀌겠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저 잠언서 말은 네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 네 말을 바꾸면 네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럼 말을 어떻게 바꾸는가? 뭐 혀를 수술한다고 말이 바뀝니까? 아니죠.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꾸는데 이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은 어때요? 말이 바뀌죠. 여러분들 마음이 은혜를 받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보세요. 예전에 아주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이 바뀝니다. 부드럽게. 왜 바뀌겠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선하게 하면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따라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좀 악하면은 말이 곱게 안 나오죠. 그럼 말이 곱게 안 나오면은 자기 삶이 곱지 않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 3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뭘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이 늘 악하죠.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악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그런 독사 같은 악한 말이,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그렇게 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만 바르게 하려고 해서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자기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자기 인생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해야 말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한 신문에 보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6세라고 합니다. 106세. 그분은 그 윤동주 시인과도 뭐 같은 학교도 다니고 김일성도 같은 지역에 살아서 잘 알고 106세가 되니까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책을 써요. 저술할 때. 그분 연대 철학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100세 넘어서 책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책을 써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교수님의 건강 비결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있고 다 했는데 그중에 제한돼 들어오는 그 문자가 뭐였냐면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세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100세 넘는 사람들 장수 비결의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남 욕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뭐 잘 먹고 뭐 잘 자고 이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100세 넘는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남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남 욕하고 비난할 때 그 나쁜 감정, 악한 감정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만드는 독성이 몸에 나오지 않겠어요? 나쁜 독성이 쌓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나쁜 말을 하지 남에게 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독성이 자기에게 들어오잖아요. 비난할 때 기쁨으로 비난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욕을 하는데 즐겁게 감사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을 하니까 우리 몸에 뭐가 나오겠어요? 네. 자,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만 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안 먹어도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라고 아니고 오늘 말씀은 감사하라보다도 더 구체적이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해서 좀 찾아본 겁니다. 감사하라 같은 말이지만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해도 마음에 품고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 안 하고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말을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열매를 오니까 말을 해야 말에 열매를 맺으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자기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맞다. 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누추함,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먼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오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불평하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먼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누추함이라 그랬어요. 누추함은 뭐 아시다시피 뭐 더럽고 추잡한 그런 행동과 말입니다. 이는 3절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했어요. 이제 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추한 말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같은 것. 이런 말은 입에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더러운 말을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뿐더러 더러운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은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입이 더럽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을 말하죠. 우리가 뭐 좋은 일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나쁘게 해코지할 때 그럴 때 꼭 거짓말로 그렇게 하죠. 거짓은 사단의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말한 그 거짓된 열매가 자기 인생에 주어지게 되겠죠. 말씀대로 하면은. 왜 인생이 자꾸 왜곡되고 거짓되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자기 말에 거짓이 있으면은 그 자기가 하는 거짓된 그 말이 자기 인생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는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 저질스러운 말로 남을 놀리고 모욕하고 비꼬는 말이죠. 이런 것은 다 악한 데서 나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닙니다. 더러운 말이죠. 자, 이런 더러운 말을 하면은 자기 인생에 더러운 저질스러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세 가지는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은 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더러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은 자기 인생이 추잡해지는 것은 자기 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아무리 멋있게 화장을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으면 가치가 벌써 떨어지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옷차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듣는 사람도 그 영혼을 더럽히게 할 뿐더러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남을 축복하는 선한 말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해야 할 말에 대해서 봅니다. 해야 할 말은 한 가지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되돌아와서 내 삶에 감사한 열매가 맺어져요. 실제로 감사가 넘치는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다는 이 단어를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말인데 이 말에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니까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카리스 1층이 있잖아요. 카리스. 카리스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에 어원을 보니까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뜻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감사하는데 뭐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는데 기분 나빠요? 그러지 않죠. 감사와 기쁨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감사의 범위가 있죠. 조건이 있죠. 범사라는 말입니다. 뭐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물론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마땅한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할지 몰라도 오늘 말을 하라 그랬는데 말로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감사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나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기가 막힌 일, 정말 절망스러운 일 다 포함되겠죠. 그런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은 침 삭히고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없다 그랬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난 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아요? 내 형편이 우선이면은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걸로 오케이. 모든 것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아니에요. 상황과 사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자기 마음의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내 마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감사할 일에도 불평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 접속사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저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도 그 일을 아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지금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저 두 가지라니요. 그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모든 형편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거, 기가 막힌 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을 행하시길 원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 않고 선한 것 같지 않고 잘못된 것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거는 오늘 우리 아까 찬송한 것 중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나 단순한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지금도 영원하신 것을 믿을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태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청소년 때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적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포로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다니엘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만 짓는 그 바벨론 국가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건지신 이 자기 백성을 그 우상 섬기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한다? 이해 안 되겠죠. 청소년 아이라면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할까? 낙심하고 아이 그런 하나님을 나 안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럴 수가 있어.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중심을 지켰죠. 하나님께 중심을 지켜서 왕이 주시는 진미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포로 백성이지만서도 총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 그런 총리를 바벨론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메대 바사 나라가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게 망할 때 망한 나라에서도 또 총리를 했어요. 대단하죠. 포로 백성인데. 그러니까 주위에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다른 총리들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고속거리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샅샅이 다 찾아봤는데 다니엘의 고속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체 청렴 결백했기 때문에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탕을 쳤어요. 그래도 계속 미운 마음 시기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고속거리 외에는 다니엘을 뭐 책망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고속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다니엘을 겨냥하는 거죠. 30일 한정적으로 그 기간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즉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선한 믿음을 악한 데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다니엘 편에서 보면은 30일 동안 하나님께 양해를 하고 기도 안 하면 되기도 하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소리 안 내고 묵상기도 하고 그리고 이불 속에서 그냥 하가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조용히 30일만 지나면 되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지혜를 짜내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이 제정된 것을 알고도 그날 집에 들어가서 평소 하던 대로 다락방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다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문이라도 꼭꼭 닫고 기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했죠. 이 성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은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뭐 그 고소자들이 다니엘 주변에 그냥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소리 듣기 위해서. 녹음기까지 동원할 뻔했는데 녹음기는 없었겠죠. 네. 그런데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뭐 다 들었겠죠.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켰어요. 그걸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세요. 참 대단하죠. 다니엘의 마음에는 지금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가 뭐 잘못해서 지금 잘못해서 이런 비방과 고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찾아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흠 없이 자기가 살아왔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것도 잔인하게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 같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좀 달랐죠.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뒤에 말에 요점을 가지고 저 구절을 봤습니다.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하게 보였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억울한 사정에서 불평, 원망,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따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청소년 때부터 포로를 끌려와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고 중심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를 잘못했기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사자굴에 잡혀 먹히는 인생이 되게 합니까? 뭐 이렇게 좀 하소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는 뭐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그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이란 말도 참 의미가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객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될 때 그 하나님은 실제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온 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뭐 그거는 우리가 다 기도도 하고 잘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군의 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너의 하나님인가 교회의 하나님인가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런 신앙.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지금 감사가 잘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감사가 지금 나올 형편이 아니잖아요. 하소연이 나올 편인데,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말이 나올 편인데,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는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뭐 감사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여기 있게까지 하신 것, 숨 쉬는 것, 살아있게 한 것, 뭐 여러 가지 감사 많이 있죠.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뭐 다니엘이 큰 거를 뭐 엄청나게 큰 거, 나를 총리가 되게 한 거, 물론 감사하죠. 그런 것만 감사했을까? 뭐 그것도 감사했겠지만, 오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 아까 가사에 숨 쉬는 것, 그 감사 별로 많이 안 할 겁니다. 나는 다니엘도 뭐 다니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특별히 감사거리가 많아가지고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크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지 않아요? 저도 어떤 때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할 때가 있어요. 난 그것이 가장 큰 감사더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신 그 야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포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셔서 세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하고, 뭐 그런 사소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뭐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 우리는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우리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감사 말을 했기에, 무슨 말을 혀로 했기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사자 먹이가 되게 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해서 아마 사자 먹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더니 사자굴에서 감사의 열매를 먹게 하셨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 하나님이 아셨죠. 왜?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한 그 열매를 그대로 보게 됐어요. 반대로 다니엘을 고소해서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하는 그 대신들, 총리들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말하는 그대로 자기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먹여야 된 겁니다. 자기가 그런 악한 말을 한 그 맛을 자기가 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니엘이 이대로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사자굴에 먹여야 될 이런 판국이에요. 염려해야 될 판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평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요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 기도라는 중요한 일, 예배라는 중요한 일, 찬양이라는 중요한 일,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것을 더 능력 있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그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건 알죠, 여러분들? 어려울 때 가장 나쁜 일을 하는 거.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짜증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상황이 감사할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숨 쉬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잖아요. 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자가 감사가 넘치지 뭐 큰 거, 엄청난 거, 성공한 거 이런 것만 감사하려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감사하겠어요? 1년에 몇 번 없어요. 그러나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면 매 순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세요.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돈 많은데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쓴 열매를 먹어요. 돈을 가지고도. 근데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사가 많은가? 우리는 많이 받고 얻고 누리면 감사가 많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반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남을 위해서 주고자 하고 남을 섬기고자 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은혜가 있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감사는 없고 기쁨은 없고 은혜는 적어요. 그거 왜 그렇지? 하나님의 원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다, 감사할 거리가 나가 없다, 생각이 안 난다, 섬기는 삶, 주는 삶, 베푸는 삶,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뭐 꼭 물질뿐만 아니라 말이라도 남을 잘되게 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의 기운을 돋는 말, 말이라도 말로라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봐요. 그것이 다 나에게 옵니다. 자기 자신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받으려고 해보세요. 받으려면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그러죠? 요거 받았으면은 이걸 만족하게 되질 않아요. 더 안 주는 것 때문에 꼭 불평합니다. 배반하는 사람 보세요. 뭐 나쁜 일을 배반해요. 자기가 많이 받았는데 더 안 주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언젠가 하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으니까. 열 가지를 받아도 한 가지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은 거머리입니다. 거머리는 아무리 피를 빨아도 족하다, 만족하다 하지 않는데요. 불행의 원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남이 원인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얻고자 하고 받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감사가 있어요. 받은 것에서. 받은 것에서 감사 없어요. 당연시 해야지. 거지근성입니다. 거지들은 많이 다 나무의 도움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사가 별로 없죠. 왜? 자기는 거지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주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사람을 욕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원망, 짜증, 불안, 불평. 거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당연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물론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당연시 하죠. 뭐 부모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부모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당연시 한다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결혼해서 아이 키워보면 알겠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고 자기 몸보다도 아이를 더 아껴주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그걸 모르거든요. 당연시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지.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당연시 해버리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는 거. 당연하지. 뭐 사람이니까 숨 쉬어야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일이 있을 때 그 불평을 없애는 것은 무엇을 채운다고 불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우면 또 다른 불평이 나와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는 말을 해버리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채운다고 감사가 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부모를 바라보는 태도,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 내 동역자를 바라보는 태도. 태도를 부정적이고 나쁘게 불만적으로 바라보면 말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좋게 아름답게 감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면 말이 그렇게 나오겠죠. 그게 방법이에요. 마음의 태도에서 감사가 나오지 어떤 사건, 형편, 일이 좋게 된다고 감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쉬운 것이죠, 오히려. 일을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감사하려고 하면 1년에 몇 번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은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도 마음의 태도를 좋게, 선하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거리 얼마나 많겠어요? 한 주 동안도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효과를 맛볼 거예요. 하가다도 효과가 나타나듯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가정에서 내 마음의 태도를, 가정의 모든 가족들, 가정의 모든 형편들을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그럼 말이 나오겠죠. 감사하는 말로, 긍정적인 말로.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겠죠. 또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셀에서도 셀의 통역자들, 다른 셀원들 내 마음을 바꿔봐요. 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천국이 될 거예요. 왜? 말이 달라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셀에는 감사하는 말로 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시고 그걸 맛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사실 어렵지만서도 습관이 되기까지는 어렵겠지만서도 매일 뭐 적게는 하루 세 번 정도라도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 번 별로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숨 쉬어서 감사하다. 오늘 아침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간단하지만 그런 것이 하게 되면 더 확장되고 확장돼서 적은 것이 나중에 자기 삶의 패턴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가정 분위기가 바뀌게 되겠죠. 자기 직장에서 직장 분위기가 바뀌게 되겠죠. 셀 모임의 셀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겠죠. 자기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늘 하루라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간증이 풍성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